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 동부에 추락한 말레이시아 여객기와 관련해 국제검사단이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앞서 네덜란드 안전위원회는 조사 결과 여객기가 러시아제 북크미사일에 격추됐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을 부인했었습니다. 러시아는 특히 오늘 수사 발표를 앞두고 자체 레이더 자료에서 우크라이나 칠러분리주의자들이 장악한 영토 안에서 로켓이 발사되지 않은 사실이 판명됐다는 내용을 먼저 발표했습니다. 앞선 조사에서는 사고 부근 320제곱킬로미터 부근에서 로켓 발사가 이루어진 것이 틀림없다는 점을 확인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칠러분리주의자들이 해당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로켓을 발사했는지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사 발표를 앞두고 오늘 오전 국제검사단과 만난 유족 중 한 명은 로이터통신에 이번 조사로 100명의 용의자들이 식별되고 로켓이 반군 장악 지역에서 발사됐음이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시리아 알레포 동부 지역 대형 병원 두 곳에 오늘 오전 공습이 가해졌습니다. 이번 공습으로 병원 운영은 중단됐으며 이로 인해 5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내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알레포 내 의료보호 활동이 더욱 제한될 전망입니다. 이번에 공습을 받은 M2와 M10 병원은 바샤르 알라사드 대통령에 반대하는 반군이 장악한 알레포 동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누가 병원들을 공습했는지는 즉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군이 지난 26일 아프리카 소말리아 칸자론 마을에 공습을 가해 이슬람 무장단체 알샤바브 전 지휘관 한 명 등 반군 요원 4명을 사살했다고 소말리아 군 소식통들이 VOA에 밝혔습니다. 소식통들은 사망한 전직 지휘관의 이름은 바시르 드헤레로 로어 주바 지역 알샤바브 민병대 부사령관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들은 또 그가 알샤바브 내에서 서열이 얼마나 높은지는 불분명하지만 최근까지 알샤바브가 장악하고 있는 키스마요 서부 지역에서 작전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쿠바와의 국교 회복 이후 50년 만에 부임할 첫 대사에 고위급 외교관을 지명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쿠바 주재 외교관으로 일해온 제프리 드 로렌티스를 주 쿠바 미국 대사로 지명했습니다. 드 로렌티스 지명자는 이에 따라 미 연방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하지만 쿠바와의 국교 회복에 반대해온 공화당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드 로렌티스 지명자는 지난해 7월 쿠바 수도 아바나에 새로 문을 연 미국 대사관에서 근무해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보다 더 자격을 갖춘 공무원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소속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아바나 주재 미국 대사관에 대한 예산을 제한하려 하는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하는 모든 대사에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일을 6주 앞둔 어제 유세의 현장에 복귀한 민주공화 양당 대통령 후보들이 전날 첫 정치 토론회 결과를 놓고 서로에 대한 비방전을 펼쳤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는 노스캐롤라이나주 유세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토론 과정에서 세부 사항들을 제시하는 데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후보는 토론회가 끝난 뒤 자신이 승리했다고 자평했으며 어젯밤 플로리다주 유세에 참석해 심지어 더 잘할 수도 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많은 분석가들은 첫 토론회에서 클린턴 후보가 승리했다며 전국 여론조사에서 클린턴 후보의 지지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국의 한 탄광에서 가스 폭발로 적어도 18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습니다. 중국관영 신화통신은 이번 폭발이 어제 오전 북동부 도시 스쭈이산의 한 작은 탄광에서 발생했으며 당시 광부 20명이 갱도에서 작업 중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역관리들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사고가 난 탄광을 소유하고 있는 릴리 탄광그룹 대표들이 경찰에 구금됐다고 밝혔습니다. 스쭈이산 부지 부시장은 가스가 농축돼 있고 갱도가 붕괴돼 구조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8일 수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화성에 100년 내 문명을 건설하겠다. 나의 꿈은 화성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를 향해 환호와 박수를 보내거나 무모한 떠벌이라고 깎아 내리죠. 민간 우주개발업체 스페이스X를 소유한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40에서 100년 내에 화성의 문명을 건설하고 인간을 다행성 거주종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혀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추진하는 재활용 가능한 이 로켓을 이용해서 100여 명이 탑승 가능한 모듈을 발사해 화성까지 보내겠다는 것인데요. 이 모듈에는 식당은 물론이고 영화관까지 설치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화성 이주에는 최소 10만 달러에서 20만 달러까지 비용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힌 머스크는 빠르면 2022년부터 화성 이주 계획을 실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일각에서는 터무니없이 성급한 계획이고 또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주를 꿈꾸는 사내의 몽상으로 그칠지, 지금껏 그가 해온 것처럼 사람들의 비판을 환호로 바꿀지 세계의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18도 기록하고 있고요. 흐리고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죠. 9월 29일 목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남도 동해안은 대체로 흐리고 새벽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6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24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에서 1.5에서 3m로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4도에서 24도, 신의주 10도에서 22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16에서 24도, 함흥 12에서 20도, 끝으로 청진은 9에서 18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엘리샤 키스의 노래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당신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내용의 노래인데요. If I Ain't Got You 함께 감상해 보시죠. Some people live for a fortune. Some people live just for the fame. Some people live for the power, yeah. Some people live just to play the game. Some people think that the physical things define what's within, and I've been there before, but that life's a bore so full of the superficial. Search for a fountain. The promise is forever young. You know, some people need 3 dozen roses, and that's the only way to prove you love them. Hand me the world on a silver platter. Good would it b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예, 현재 가장 심각한 국제 분쟁 가운데 하나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갈등인데요. 한때 양측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 이스라엘의 건국 1세대 지도자로서 지난 1994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출범시킨 오슬로 협정의 주역이었던 시몬 페레즈 전 이스라엘 대통령이 오늘 타계했습니다. 페레즈 전 이스라엘 대통령의 생애와 함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의 역사와 현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것으로 평가되는 난징시가 시내에 호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주택 거래를 제한하는 조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어서 오는 2020년 하계올림픽을 개최하는 일본 도쿄도가 예산 문제로 경기장 신설 계획과 운영 방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는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먼저 살펴봅니다. 시몬 페레즈 이스라엘 전 대통령이 타계했군요.
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분쟁 완화와 평화 구축 노력의 앞장선 공로로 지난 1994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고 4년 전인 2012년에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민간인 최고 상훈 가운데 하나인 미국 대통령 자유훈장을 받은 시몬 페레즈 전 이스라엘 대통령이 오늘 향년 93세로 이스라엘 테라비브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최근 뇌졸중 병세가 악화됐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긴급 애도 성명을 통해서 세계에는 인류 역사를 바꾸는 몇 안 되는 인물이 있는데 내 친구 시몬이 바로 그중 하나였다고 밝히고 그는 인류에게 옳은 일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는 지평을 넓히고 우리 인류 자신에 대해 더 많은 것을 기대하게 만들었던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시몬 페레즈 전 이스라엘 대통령, 미국의 전현직 지도자들이 아주 높게 평가하는 그런 인물이라고요?
네, 페레즈 전 이스라엘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내 친구라고 표현할 정도로 친밀감을 표시해온 인물일 뿐만 아니라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세계 평화에 기여한 주요 지도자로 꼽았던 사람입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페레즈 전 이스라엘 대통령에 대해서 평화에 대한 큰 꿈을 꾸면서도 매우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을 찾아내서 그 꿈을 성취해온 인물이라고 평가하고 그의 일생에 매우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페레즈 전 이스라엘 대통령의 장례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페레즈 전 이스라엘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을 당시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 지난 1993년이었습니다. 당시 이자크 라빈 총리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정부의 외무장관이었던 페레즈 전 대통령은 야세르 아라파트가 이끌던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와의 협상을 통해서 팔레스타인 잠정 자치 확대에 관한 원칙 선언에 합의했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정부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립과 운영에 동의하고 팔레스타인 측의 자치활동을 인정했습니다. 이걸 오슬로 협정이라고 부르는데요. 양측은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백악관 앞뜰에서 협정문에 서명했습니다. 앙숙과도 같았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이 이처럼 화해한 것은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이 20세기 최대의 역사적 사건 가운데 하나로 선정했을 만큼 극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듬해 라빈 이스라엘 총리와 아라파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 그리고 양측의 협상을 주도했던 페레즈 당시 외무장관이 이렇게 세 명이 공동으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왜 갈등을 빚게 됐습니까?
예, 아주 긴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최근 역사를 되돌아보면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대학살 피해를 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던 유대인들이 종전 직후에 성경의 기록을 근거로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표현되는데요. 현재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곳이 성경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약속의 땅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후 양측의 영 영토 분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1948년 유대인들은 텔아비브에서 이스라엘 건국을 선언했습니다. 이후 팔레스타인 측은 무장투쟁을 계속했고요. 양측이 네 차례에 걸친 중동전쟁으로 전면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서방 측의 지지를 받는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테러 집단 취급을 받았던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는 페레즈 전 대통령이 외무장관으로 재직하던 때에 처음으로 자치정부로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서 대화와 협상의 주체로 나설 수 있었습니다.
네, 자 그렇게 팔레스타인이 자치정부로서 인정을 받은 게 20여 년 전이니까요. 지금은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좀 많이 발전했나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출범을 계기로 1999년부터 2000년 사이에 진행된 양측의 평화협상은 막판에 협정문 조율 과정에서 결렬됐고요. 2003년에는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UN 또 유럽연합이 중재하는 중동 평화 프로세스가 출범해서 2005년까지 평화 정착을 목표로 진행됐지만 역시 성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페레즈 전 대통령이 이스라엘 외무장관으로 재직하던 당시와는 달리 팔레스타인 측에서는 과격파가 주도권을 쥐고 또 이스라엘에서도 극우파인 아리엘 샤론 총리가 정권을 잡는 등 정치 상황이 급변하면서 더 이상 대화 노력이 진행되기 힘들었던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평화 협상이 진척을 보지 못하면서 이 팔레스타인 측은 독자적으로 독립국가로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2011년 이후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측은 유엔 가입과 동시에 독립국가로 인정을 받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대하는 이스라엘과의 외교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팔레스타인은 유엔 산하기관인 유네스코 회원 자격까지는 얻었지만 유엔 회원국 가입 신청은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이사국들의 반대로 좌절됐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 유엔 총회에서 비회원 옵저버, 다시 말해서 초청국 지위로 유엔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을 얻어서 그동안 고대해왔던 국가로서의 지위를 사실상 부여받게 됐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이 이 평화협정 체결 노력은 어떻게 포기를 한 건가요?
아닙니다. 이스라엘군과 팔레스타인 무장세력은 지금도 각기 자치지역과 정착촌을 서로 공격하면서 충돌을 빚고 있지만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중재로 평화협정을 맺는 과정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대도시에서 주택 거래가 제한된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예, 최근 베이징과 난징 그리고 상하이를 비롯한 중국의 대도시에서는 부동산 경기가 이상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난징시 당국이 신규 주택 거래를 전면 중단하거나 일부 자격 있는 사람에게만 허용하는 고강도 주택 매매 제한 조치를 어제부로 발동했습니다. 난징시에 호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아예 시내에 집을 사는 게 불가능하고요. 또 호적을 가졌거나 시내에 장기간 거주한 증명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실거주 필요가 입증된 때에 한해서만 두 채까지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자, 중국 대도시에서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자, 왜 그런지 좀 살펴보죠.
예, 베이징이나 상하이 그리고 난징을 비롯한 중국의 대도시 거주민들은 대부분 중산층 이상의 소득 수준을 갖춘 사람이거나 외국인들인데요. 외국의 주식시장과 미국, 호주 등지의 부동산 시장, 이어서 국제 원자재 시장에 몰리던 중국 중산층 주민들의 여유 자금이 국내의 부동산으로 다시 모이고 있는 겁니다. 세계적인 경제 위축 탓인데요. 중국 대도시에 집을 사놓으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난징시의 경우 올해 초부터 지난 일요일까지 새 집을 매매한 건수가 10만 5,600건, 또 기존 주택을 사고 판 수가 11만 6,600건에 달해서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난징시가 이번에 주택 거래 규제를 시작하면서 다른 대도시들에서도 관련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자, 그렇다면 다른 대도시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중국에서는 대도시를 일선도시라고 부르는데요. 텅쉰재경을 비롯한 중국의 경제 매체들은 최근 일선도시 부동산 과열 비상이라는 제목으로 잇따라 특집 기사를 게재하면서 부동산 경기 이상 과열 현상을 소개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베이징 시내의 평균 주택 매매가는 526만 위안, 미화로 약 80만 달러에 이르러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또한 중심지로 갈수록 가격은 천정부지로 솟구치는 상황입니다. 있는데요. 베이징 도심을 감싸는 제4 순환도로 안쪽에 있는 4환 아파트의 경우 평균 가격이 1,500만 위안, 미화로 225만 달러에 달합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올림픽을 개최하는 도쿄가 예산 부족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다양한 대책을 내놨다고요?
예, 일본의 도쿄 도 당국은 지난달 고이케 유리코 지사 취임 이후 2020년 올림픽 개최 예산 절감을 최우선 정책 가운데 하나로 연구해왔는데요. 오늘 상세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애초에 세워놨던 주요 경기장 신규 건설 계획을 재검토해서 기존에 있는 시설을 재활용하거나 그마저 어려울 경우 인근 도시의 시설을 빌려서 쓰는 분산 개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예. 자, 도쿄도가 올림픽 예산 절감을 우선 과제로 연구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2020년 올림픽을 유치한 전임 지사 측이 대회 유치 성공에만 매달려서 예산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상태로 도쿄도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끼쳤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올림픽 유치 당시 도쿄도 당국이 69억엔, 약 6,900만 달러 정도로 예측했던 수상 경기장 건설 비용의 경우 고이케 도지사 취임 뒤에 실사를 벌여보니까 실제로는 1,038억엔, 약 10억 3,8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밖에도 주요 경기장 개축 비용은 1,538억엔, 미화로 약 15억 3,800만 달러 정도로 추산됐지만 최고 4,584억엔, 약 45억 8,400만 달러까지 들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쿄도가 올림픽 개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이웃 도시와 함께 분산 개최하는 계획을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심의 중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도쿄도 당국은 신규 경기장 건설 없이 도내에서 진행이 어려운 종목들은 이웃도시로 분산 개최하는 계획을 최근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에 제출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번에 12년 만에 올림픽 정식 종목에 포함된 야구와 소프트볼입니다. 도쿄도가 이들 두 종목을 후쿠시마시로 보내 치르도록 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 IOC 측은 조건이 맞고 의의가 있으면 개최 도시 이외의 장소에서 여는 것도 인정할 수 있다면서 조만간 승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 지구촌 소식 함께 알아봤습니다.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 대통령 선거가 6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들이 토론회 다음 날 즉각 선거운동에 복귀해서 상대 후보를 비방했습니다. 오늘도 미국 대선 관련 소식 먼저 정리해드리겠고요. 최근 미국에서 해킹 사건이 자주 일어나는 가운데 민주당 관계자들의 손전화가 외국 세력에 의해 해킹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 또 지난해 미국의 폭력 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미 연방수사국 FBI의 발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먼저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많은 관심을 끌었던 대통령 후보 1차 토론회가 끝났습니다. 자, 하지만 11월 8일 선거 당일까지 선거운동이 계속될 텐데요. 후보들이 즉각 이 선거운동에 복귀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두 후보 모두 경합주에서 이 선거 유세를 했는데요.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동남부 노스캐롤라이나주,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미국 동남부 끝에 있는 이 플로리다주를 찾았습니다. 정치 전문가들은 1차 토론회에서 클린턴 후보가 판정승을 거뒀다고 보는데요. 이에 힘입은 듯 이 클린턴 후보가 여느 때보다도 한층 더 밝은 모습으로 연단에 올랐습니다.
Did anybody see that debate last night?
네, 이 전날 토론회를 봤느냐고 이 클린턴 후보가 묻자 이 지지자들이 환호로 답했는데요. 이제 한 번은 치렀고 두 번 남았다면서 이 고무된 모습을 클린턴 후보가 보였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또 트럼프 후보가 자신의 정책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는데요. 나중에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유권자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하는데 트럼프 후보가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네, 사실 전문가들도 이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 토론회에 임할 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것 같다 이런 평가를 내리기도 했는데요. 이 트럼프 후보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트럼프 후보는 일부 인터넷 설문조사 결과를 들면서 오히려 자신이 1차 토론회에서 승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잘할 수도 있었는데 자제했다고 말했는데요. 이 트럼프 후보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For 90 minutes, I watched her very carefully. And I was also holding back. I didn't want to do anything to embarrass her.
네, 트럼프 후보는 90분 동안 클린턴 후보를 자세히 관찰하면서 하고 싶은 말을 참았다고 말했는데요. 이 클린턴 후보에게 망신을 주고 싶지 않아서 그랬다는 겁니다.
네. 자, 전문가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여론조사에서도 클린턴 후보가 더 잘했다고 나오지 않았나요?
네. 이 CNN 방송과 여론조사기관 ORC가 공동으로 벌인 전화 설문조사에서 62% 대 27%로 이 클린턴 후보가 더 잘했다는 대답이 많았습니다. 아, 이번 조사는 토론회를 본 그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했던 것인데요. 이 설문 참가자들 가운데 민주당 지지자가 더 많긴 했습니다.
네, 보통 민주당 지지자들이 토론회를 더 열심히 챙겨보기 때문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후에 이 CNN ORC 조사 말고도 여러 언론사가 또 인터넷상에서 벌인 조사가 있긴 한데 여기서 트럼프 후보가 더 잘했다는 그런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터넷 조사는 외국에서도 참여할 수 있고 또 투표권이 없는 사람도 할 수 있어서 이 공신력이 좀 떨어지는데요. 이 트럼프 후보가 이런 조사 결과를 지적하면서 이 자신이 승리했다고 말을 한 거죠.
네. 자, 그렇지만 대부분의 언론과 또 정치 전문가들은 클린턴 후보의 손을 들어줬는데 클린턴 후보가 여러 번 이 트럼프 후보를 수세에 몰리게 했다 이런 평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여성을 모욕했다고 지적했고 또 뭔가 숨기는 게 있어서 세금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렇게 클린턴 후보가 주장을 했고요. 또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출생지 문제를 들면서 트럼프 후보를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이 클린턴 후보의 말입니다.
He has really started his political activity based on this racist lie that our first black president.
네. 트럼프 후보가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 미국 시민이 아니라는 인종 차별주의적인 거짓말을 하면서 정치 생활을 시작했다고 공격을 했습니다.
네. 이 트럼프 후보는 최근에서야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에서 태어났다고 인정했죠.
그렇습니다. 바로 2주 전의 일인데요. 이 미국 헌법은 미국에서 태어난 태생적인 미국인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이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서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이 귀화 미국인은 이 다른 선거직은 몰라도 대통령직만큼은 출마할 수가 없는 건데요. 그동안 트럼프 후보는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아서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주장해왔고요. 오바마 대통령이 이후에 이 출생 증명서를 공개했는데도 그런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월요일 토론회에서도 그간 자신의 행동을 옹호했습니다.
And I think I did a great job and a great service not only for the country but even for the president in getting him.
네, 오바마 대통령이 결국 출생 증명서를 공개하게 만들었다면서 자신이 이 미국과 오바마 대통령에게 좋은 일을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출생 증명서를 공개했는데도 계속해서 트럼프 후보가 의혹을 제기해온 일, 또 갑작스럽게 말을 바꾼 일이 여전히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토론회가 끝난 뒤에 트럼프 후보의 세금 보고서 공개 문제도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대통령 후보들은 보통 이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서 세금 보고서를 공개하는데요. 트럼프 후보는 현재 미 연방 국세청에 감사를 받는 중이라면서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IRS 측은 감사 중이라고 해서 이 세금 보고서를 공개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는데요. 이 트럼프 후보가 계속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트럼프 후보가 연방 세금을 몇 년 동안 내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토론회에서 클린턴 후보가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트럼프 후보도 이 토론회 당시에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건 자신이 똑똑하다는 얘기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토론회가 끝난 뒤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는 물론 연방 세금을 냈다고 또 말을 바꿨습니다. 어제 조 바이든 부통령이 클린턴 후보를 위해서 선거 유세를 했는데요. 이 세금 보고서 문제와 관련해서 트럼프 후보를 거세게 공격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1차 토론회가 끝났는데요. 토론회 전에 두 후보의 지지율이 거의 동률이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 토론회 결과가 어느 정도나 이 후보들 지지율에 영향을 줄까요?
네, 클린턴 후보가 잘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지지율이 크게 올라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고정 지지자들의 마음이 바뀔 정도로 이 트럼프 후보가 못한 건 또 아니라는 분석인데요. 이제 두 후보가 앞으로 두 차례 더 토론회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10월 9일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시에서 2차 토론회가 열리고요. 10월 19일 네바다주에서 3차 토론회가 예정돼 있는데요. 트럼프 후보 측은 전략을 바꾸고 좀 더 준비를 철저히 해서 이 두 번째 토론회에 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즘 미국에서 해킹 사건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 인터넷 검색 업체 야후에 보안에 구멍이 뚫려서 5억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소식도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정치권에서 해킹 소식이 또 들어왔네요.
네, 미 연방수사국이 민주당 관계자들의 손전화가 해킹당했을 가능성을 수사 중이라고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한 달 동안에 이 해킹 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 해킹의 피해자가 누구인지 또 해킹을 한 사람은 누구인지 그 소행이 누구의 소행인지 밝혀졌나요?
아직 이 자세한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이 손전화 해킹 피해자 가운데는 선출직 정치인들이 포함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이 야후 해킹 사건의 경우 러시아가 배후에 있다는 보도가 나와 있는데요. 이번 해킹 역시 이 러시아 정보와 관계가 있다고 이 소식통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 보도는 이 로이터 통신이 처음 보도했는데 아직 FBI의 공식 확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자, 지난 여름에는 민주당 전국위원회 지도부 인사들 가운데 오간 이메일이 해킹으로 공개가 돼서 논란이 됐었는데 이 일 역시 러시아 정부와 관계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당시 인터넷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를 통해서 민주당 인사들의 이메일 그 수천 건이 공개됐는데요.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편향적으로 지지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 지지자들이 크게 항의를 했고요. 데비 와서만 슐츠 DNC 위원장이 결국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사임을 발표하기도 했죠. 러시아가 이 공화당을 돕기 위해서 미국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이 민주당 전국위원회를 해킹했다는 그런 의혹이 나왔는데요.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블룸버그 통신과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이 DNC 해킹 사건과 아무 관계가 없다며 부인한 바 있습니다.
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폭력 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연방수사국 FBI가 월요일 2015년 범죄 통계를 발표했는데요. 지난해 미국에서 발생한 폭력 범죄는 전년보다 3.9%가 늘어난 120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살인의 경우 15,696건으로 전해보다 10.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최근 몇 년간 미국의 폭력 범죄가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그런 추세가 이제 끝났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그렇게 보기에는 이르다는 게 이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로레타 린치 미 법무장관은 월요일 이 FBI가 공개한 통계는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서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걸 보여준다면서도 이 폭력 범죄 총 건수는 지난 20년간 세 번째로 이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린치 장관은 그러면서 미국 내 많은 지역에서 이 범죄율이 줄어들거나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미국에서 지난해 어떤 범죄가 많이 증가했고 또 줄어든 범죄는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네, 앞에서 말씀드린 이 살인 사건이 11%포인트 가까이 증가하면서 전년도 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요. 강간이 6.3%, 가중폭행이 4.6%, 강도가 1.4%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이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재산 범죄는 전해에 비해서 2.6%가 떨어졌는데요. 13년 연속으로 하락 추세라고 합니다. 강도는 7.8%, 절도는 1.8%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그런데 마침 이 FBI가 범죄율을 발표한 시기가 대통령 토론회와 맞물려 있는데요. 앞서 전해드렸지만 월요일 토론회에서도 이 미국의 범죄 문제와 관련해서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 또 민주당의 클린턴 후보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법과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는 트럼프 후보는 이 불심 검문 신체 수색 제도를 다시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 월요일 토론회에서도 재차 강조를 했는데요. 하지만 인권운동가들은 이런 제도가 흑인과 같은 소수계를 겨냥한 부당한 정책이라면서 반대를 하고 있죠. 이 클린턴 후보는 토론회에서 총기 범죄를 줄이기 위해 좀 더 강력한 총기 규제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총기 규제 법안이 의회에서 번번이 가로막히면서 이 관련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슨 무라즈의 노래입니다.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I won't give up 함께 감상해 보시죠.
I look into your eyes, it's like a watch in the night sky, or a beautiful sunrise. Well, there's so much they hold, and just like them old stars, I see that you've come so far to be right where you are. How old is your soul? Well, I won't give up on us, even if the skies get rough. I'm giving you all my love. I'm still looking up. When you're needing your space to do some navigating, I'll be here patiently waiting to see what you find. Even the stars, they burn. Someone who walks away so easily. I'm here to stay and make the difference that I can make. Our differences, they do a lot to teach us how to use the tools and gifts we got. Yeah, we got a lot at stake. And in the end, you're still my friend. At least we did intend for us to work. We didn't break, we didn't burn. We had to learn how to bend without the world caving in. I had to learn what I got and what I'm not and who I am. I won't give up on us, even if the skies get rough. I'm giving you all my love. I'm still looking up, still looking up. Well, I won't give up.
No, I won't.
God knows
Even if the skies get rough, I'm giving you all my love. I'm still looking up.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최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기 위해 오랫동안 공을 들여왔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한반도 관련 뉴스에도 자주 나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유엔을 이루고 있는 6개의 주요 기관 가운데 하나입니다. 흔히 줄여서 안보리라고 하는데요. 안보리의 가장 큰 임무는 나라와 나라 간 또는 나라 안에 심각한 내전이 발생했을 때 무력 충돌을 막아서 세계를 보다 안전하고 안정된 곳으로 만드는 겁니다. 안보리는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라는 유엔의 사명을 구체화하고 실제로 집행하는 1차적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국제 기구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안보리 상임 이사국.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임기 제한이 영구히 없는 5개의 상임 이사국과 2년 임기에 비상임이사국 10개 나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인데요. 이 5개 나라는 안보리 출범 이래 지금까지 변동이 없습니다. 단 2차 대전 종전 직후에는 상임이사국이 미국과 영국, 프랑스, 소련, 그리고 타이완이었는데요. 타이완은 1971년에 중국으로, 그리고 소련은 1991년에 러시아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5개 상임이사국은 어떻게 선정된 걸까요? 그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5년에 출범한 유엔의 창설 배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끔찍한 전쟁이 끝나자 국제사회는 또 다른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한 국제기구가 설립돼야 한다는 인식을 하게 됐고요. 이에 따라서 유엔이 출범한 건데요. 아무래도 전쟁을 종식하는 데 영향력이 컸던 나라들이 주축이 돼서 이를 추진하다 보니까 승전국 위주로 상임이사국이 선정된 겁니다. 현재로서는 기존의 상임이사국들이 빠지고 새로 다른 나라가 들어가는 건 거의 불가능한데요. 몇 년 전부터 유엔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일본의 주도로 상임이사국 수를 좀 더 늘리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 등의 반대로 성사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비상임 이사국은 매년 유엔 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5개 나라를 새로 선출해 모두 10개 나라를 만드는 방식으로 꾸려집니다. 비상임 이사국은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기여도 그리고 지리적 안배 등의 원칙에 따라 할당되는데요. 현재 아프리카와 아시아가 5개서, 동유럽이 1석, 중남미와 서유럽이 각각 2석씩 배분돼 있습니다. 의장국과 의장은 각 이사국이 영어 알파벳 순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서 맞는데요. 현재는 뉴질랜드고요. 10월부터는 러시아가 맡게 됩니다.
안보리의 기능과 권한.
안보리는 국제 분쟁을 야기하는 일이 생기면 이를 조사하고 외교적인 노력이 실패하고 국제 질서와 평화가 위협을 받는다고 판단되면 압박을 가하는 수단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데요. 안보리 제재는 주로 경제와 무역 제재로 무역 제재에는 무기 수출 금지도 포함됩니다. 또 여행 금지와 금융 규제, 외교 규제 등도 있습니다. 안보리 결정은 구속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일 안보리에서 경제나 군사 제재 등 어떤 결정을 내리면 회원국들은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보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 가운데 제재 결의안보다 수위가 낮은 조치로 의장 성명과 언론 성명이 있는데요. 의장 성명이나 언론 성명은 결의안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15개 이사국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만장일치의 합의라는 점에서 해당 국가를 압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I humbly accept the appointment as the 8th Secretary General of this great organization.
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지난 2006년 제8대 유엔 사무총장직을 수락하는 연설 잠시 들으셨는데요. 안보리는 이렇게 유엔의 수장인 사무총장을 선출하는데도 막대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안보리에서 먼저 단일 후보 한 명을 뽑아서 총회에 추천하고 이 총회가 투표를 통해서 선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보리는 또 새로운 회원국을 추천할 수 있고요. 국제사법재판소 판사 후보를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의사결정 절차.
안보리 회의는 정기 회의를 제외하고 언제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의장이나 이사국의 요청으로 소집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에 어떤 분쟁이나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한 나라 또는 여러 나라가 결의안을 작성해서 안보리에 제출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북한이나 시리아의 지금 상황이 위험하니까 국제사회가 이런 제재를 해야 한다는 식입니다. 그러면 안보리 이사국은 각국의 입장과 의견을 수렴한 후 결의안에 대해서 투표를 진행합니다. 이사국은 각각 한 표를 행사할 권한을 갖고요. 이 결의안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5개 상임 이사국 모두를 포함해서 9개국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상임 이사국들에게는 어떤 결정도 거부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사국들이 모두 찬성한다 하더라도 이 상임 이사국 가운데 한 나라만 거부하면 그 결의안은 무효가 됩니다. 때문에 5개 상임 이사국들이 국제 평화와 질서를 좌지우지한다는 비난이 적지 않습니다.
유엔 안보리와 한반도.
유엔 안보리는 지금까지 7차례 북한과 관련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5건은 제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장 성명은 총 4차례 채택됐고요. 2000년대 들어서 안보리가 언론 성명을 채택한 건 11차례인데요. 이 가운데 10건이 모두 올해 채택됐습니다. 한편 한국은 지난 1996년부터 97년까지 한 차례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 활동했고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또 한 차례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 활동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사였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여러분,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와 Jennifer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running behind on something입니다. So it's another day where I get to spend some time with you to talk about today's phrase, running behind. Let's find out what it means and how you can use it. 그럼 제가 알렉스와 나눈 대화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Is the keynote speaker here yet?
He is not here yet.
I'm worried that we might leave our attendees waiting.
I got a call from him telling me that he is stuck in traffic and will be 15 minutes late.
15 minutes?
It's going to be okay because luckily we are running behind schedule, so it should be fine.
Phew. Well, if he arrives, let me know as soon as possible.
Sure thing.
네, 본문에서 제가 알렉스에게 Is the keynote speaker here yet? 오늘 연설하실 분 아직 안 오셨니? I'm worried that we might leave our attendees waiting. 참석한 사람들을 너무 기다리게 하는 건 아닌지 걱정돼서 라고 하니까 알렉스가 He is not here yet. I got a call from him telling me that he is stuck in traffic and will be 15 minutes late. 아직 안 오셨어. 차가 많이 막힌다고 15분 정도 늦는다고 전화를 하셨어 라고 합니다. 그러자 제가 15 minutes? 15분이라고 다시 물어보니까 엘렉스는 It's going to be okay because luckily we are running behind schedule so it should be fine. 다행히 예정보다 일정이 늦어지고 있어서 괜찮을 거야 라고 저에게 안심시키고 있네요. 이에 제가 Phew! Well, if he arrives, let me know as soon as possible. 아유, 다행이다. 연설하실 분 도착하면 바로 내게 알려줘 라고 말하자 알렉스는 Sure thing! 물론이지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럼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Is the keynote speaker here yet?
He is not here yet.
I'm worried that we might leave our attendees waiting.
I got a call from him telling me that he is stuck in traffic and will be 15 minutes late.
15 minutes?
It's going to be okay because luckily we are running behind schedule, so it should be fine.
Phew. Well, if he arrives, let me know as soon as possible.
Sure thing.
오늘의 영어 표현은 running behind. Running behind on something이죠. When you are running behind, it means that you are late or falling behind the scheduled plan to complete something. 네, running behind는 예정된 시간보다 늦어지다, 정해진 기준에 못 미치다 또는 뒤처지다 라는 뜻인데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기차를 타야 하는데 제때 도착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We are running behind schedule, and if we don't hurry up, we will miss the train. 시간이 늦어지고 있어. 서두르지 않으면 기차는 놓칠 것 같아 와 같이 쓸 수 있겠죠? 또 비슷한 표현으로 behind schedule, behind schedule이 있습니다. So when something is behind schedule, it refers to having failed to do something by the appointed time, especially the time given on a written plan. The behind schedule은 할 일을 정해진 시간까지 제대로 해내지 못하다, 다시 말해서 일정에 맞추지 못하다 라는 뜻인데요. 그럼 예문을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이 예상보다 자꾸 늦어지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는 We have to finish soon or we will fall behind schedule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서둘러 빨리 끝내지 않으면 계획된 시간에 맞추지 못할 거야 라는 뜻이죠. 오늘의 영어 표현 running behind 뒤처지다, 늦어지다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진실로 미치도록 깊게 당신을 사랑한다는 내용의 노래인데요. 세비지 가든이 부른 Truly, Madly, Deeply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78년 9월 28일 오늘 제263대 교황 요한 바오로 1세가 66세를 일기로 타계했습니다. 교황으로 선출된 지 불과 33일 만의 일이었습니다. 1912년 이탈리아의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요한 바오로 1세의 본명은 알비노 루치아니로 그는 23살 때 사제가 됐고 이후 베네치아 총대주교와 대교구장을 거쳐 1978년 8월 제263대 로마 가톨릭 교황으로 선출됐습니다. 직위와 함께 전 세계 가톨릭 신자의 존경과 사랑을 받은 요한 바오로 1세는 하지만 선출된 지 33일 만인 1978년 오늘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1세의 시신은 사망 후 아무런 부검 없이 곧바로 방부 처리됐습니다. 이후 교황 요한 바오로 1세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시신을 곧바로 방부 처리한 것과 관련해 많은 음모설이 떠돌았지만 정확한 사인은 규명되지 못했습니다. 1920년 9월 28일 오늘 오직 조선의 독립을 위해 몸바쳐온 유관순 열사가 서대문 형무소 감방 안에서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한 해 전인 1919년 4월 1일 충청남도 천안 아운의 장터에서 독립 만세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돼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1902년 충남 천안에서 태어난 유관순 열사는 이후 1915년 선교사의 소개로 이화학당에 들어갔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이화학당에 재학 중이던 1919년 3월 1일 전국적으로 독립 만세운동이 일어나자 유관순 열사는 만세시위에 참가했고 이후 고향인 천안으로 내려와 마을 주민들에게 태극기를 나눠주며 만세시위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유관순 열사는 일본 헌병대에 체포돼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됩니다. 유관순 열사는 옥중에서 가진 고문에도 불구하고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며 자신의 의지를 끝내 굽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920년 9월 28일 오늘 유관순 열사는 옥중에서의 계속된 고문과 영양실조로 인해 끝내 조선의 독립을 보지 못한 채 숨을 거두고 맙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